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어기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다. 그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도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 그 천은 고운 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객혀있었다. 그제야 먼저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말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대신에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Oh how sweet to walk in this pilgrim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h,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Jesu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What have I to dread, what I had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on Jesus,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1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유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은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들 말씀을 중심으로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중에 그 순간을 지내놓고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원인과 이유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까지도 주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바울 사도로부터 듣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 동일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생각한다면 결코 교만하여 넘치거나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요 진흙이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자리에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막연히 두려워하던 하느님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들기까지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복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큰소리치는 욥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서 38장 4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람을 진흙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 진흙을 빚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소용되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5절에서 36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의 해결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소요물은 분명히 주십니다. 사람들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기쁨도 행복도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1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원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재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36절 중간이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의 삶도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기서 7장 19절의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기서 33장 12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6절 하반절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이죠. 우리는 마지막에도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확신하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가 지는 태양의 황혼을 보면서도 감탄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충실히 산 사람이라면 그의 황혼도 태양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 겁니다. 해질녘의 황혼은 왜 그토록 찬란합니까?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의 빛을 고루고루 나눠주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은 저 태양의 겸손함일 것입니다. 나의 황혼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부지런함과 겸손함으로 말도 없이 세미한 소리도 없이 떠올라 또다시 웃으며 다시 같은 일을 지루하다고 투정하지 않고 알아주는 누구 하나 없어도 오직 창조주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는 그 태양의 절제를 나는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손도 발도 없는, 눈도 코도 귀도 없는, 윤광만 있는 얼굴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태양의 섬김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실천을 배울 뿐입니다.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당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비굴함보다는 영혼을 위하여 세상의 위협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바울사도는 그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옴을 보면서 고백하고 확신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거나 나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개역 한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는데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행하심, 다스리심을 의미할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부유하십니다. 결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보고서야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랬고 다시 뒤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깊은 샘과 같아서 퍼올려도 퍼올려도 끝없이 솟아나는 무한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원망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처럼 우리 주인은 금방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쉽게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오묘하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비극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인생과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삶의 가치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있음을 기억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 지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께 돌아갈 인생, 이것을 확신한다면 곁길로 가는 인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변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렇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에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레기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5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우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게 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곳에 은줄로 메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 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